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7문에 다 설명하지 못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난주에 읽으셨죠? 오늘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오래 참으심, 선하고 진실됨에 풍성하심, 이 부분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고 대유리문답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비롭다라는 말은 동정심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무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거나 그 어리석은 고집과 무지로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당할 자들에게조차도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속히 벌하시거나 속히 그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라더라도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여전히 죄를 짓고 세상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 어리석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참된 진리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심판하여 벌을 주시거나 즉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사실을 언제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결국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 호의, 이것이 은혜의 정의입니다. 참 이상한 말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어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관계에서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주지 못해서 마음을 끓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관계에서? 아마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가장 이와 유사할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는 무한히 그 자녀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존재가 나의 분신과 같고 나에게 비롯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와 상관없이 부모에게 불효를 저지르는 폐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일방적 선의와 호의를 베풀어줍니다. 그러나 부모의 이 같은 은혜조차도 결코 하나님의 그것과는 좋게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결국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끝없이 펼쳐집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는 아버지십니다.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이죠. 기대하는 게 있으면 실망하고 섭섭하고 배신감 느끼고 분노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인생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신 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그 죄값을 물어 언제나 벌하기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한을 두고 그때까지 회심을 하면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회심하여 구원에 이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서도 여전히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지체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 죄인들을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어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비와 사랑은 이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여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긴 시간을 기다립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우리들로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택자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말 천지입니다.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앞뒤가 맞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설명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죄인들을 그토록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이시고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설명되고 표현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본이 복이 아니라 본이 되게 하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16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아들 딸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오래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올해도 이렇게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쫓아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섬기며 보낸 그 모든 헛된 시간들이 모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며 세상과 나를 물질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 여러분의 목사는 저 사람을 쳐서라도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가 회심할 때까지 그 시간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항복하여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은 오랜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랜 하나님의 기다림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 우리의 인생 모든 시간 속에 두루두루 미치고 계시는 것이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 어떤 한 사람이 진실된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시점이 그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면 시간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안에서 이루실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저 자기를 믿고 돈을 의지해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에게 구원과 성화를 남겨진 그리 많지 않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결국 그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병석에 눕히실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정신없이 세상에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터이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를 회개시켜서 그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병석에 그를 눕혀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잔여 시간 속에서 그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 병석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그 고통 속에서 모든 죄를 참회하면서 그를 변화시켜 성화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다른 한편에 매달린 죄인을 구원하심처럼 이것은 매우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한 영혼이 인생 막판에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것은 그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서라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인생의 마지막에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은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영벌보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더 나은 결과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많이 선포된 진리의 복음을 그가 택자라면 결국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보편적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얘기한 그런 케이스가 전무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 그런 스페셜한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대충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매우 신비한 케이스입니다. 참된 신자는 반드시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섭리의 시점에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 껍데기 같은 형식적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온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물론 회심을 했어도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되고 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며 잊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소망하고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구원받은 성도의 생애의 모습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참된 진리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전혀 없고 그 마음과 그 영혼에 그런 은혜의 정서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자신의 취미 생활에 쏟는 것보다 못하다면 이는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 그의 영혼이 놓여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든지 이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는 일, 바로 그 직전에 그의 인생에 인생이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저 역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회심을 하고 더 깊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성인이 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지체들에게 간곡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가장 많은 회의와 의심이 생겨날 때가 바로 여러분의 시기입니다. 모태신앙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이 젊음의 시기. 그전까지는 부모님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머리가 크고 여러분의 지성이 발달되어서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은 회의와 혼란과 의심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을 때가 젊음의 때입니다. 목사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회의와 의심과 갈등의 시간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의 영혼을 열어젖혀 진리를 마침내 깨닫게 하시는 일을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해 주셨는지를 마침내 깨닫게 되므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참회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른 진리와 복음을 들음 없이 교회 안에 수십 년을 머무셨던 여러분, 다른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도 생애적인 회심의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부디 집중하십시오. 여러 정제되지 않은 지식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심과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진리를 설교를 통해서 목양을 받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그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감동과 감사와 그리고 빚진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지워지지 않는 감격을, 감사를 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심은 자비보다 더 넓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택자나 불택자나 그 밖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향해서 오늘도 그것들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만물, 짐승과 생물들에게까지 미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햇볕, 물, 공기, 자연 이 일반 영역에서의 모든 혜택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공유하면서 그들이 공유하면서 이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 아래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취직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영생과 영벌의 심판에 모든 인류는 서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이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편적 그 선하심 아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보편적 선의 그 모든 은택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시고 선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저 선하게 모든 것을 여겨주시기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웃집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선 아래서 살아가는 은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주어진 그 보편적 선이 닿는 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극히 진실하시며 그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교리는 성경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확실함,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1 획도 오류가 없으시고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심이 있어서 완벽하게 진실되십니다. 그 약속과 모든 언약을 성취하심에 어떤 오류도 변개도 실수도 존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진실하심으로 그 자녀들을 대하십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는 것은 부모가 변화무쌍한 감정으로 그 자녀를 대할 때입니다. 일관성 없는 부모의 표현이 자녀들을 망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마음에 멍이 들고 부모라는 존재에 대한 모든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데 어떤 인간을 신뢰하겠어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일관되게 어떤 룰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들을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진실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변치 않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키지 못해서 쉬 변개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의심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그 자녀들을 대하시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언제나 신뢰하실 만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신뢰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 신뢰를 하나님은 스스로 절대로 깨뜨리실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의 수입이 얼마나 늘었고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어떤 좋은 직장으로 옮기셨는지 저는 그걸 알 수 없고 그것을 깊이 알기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목사는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마나 괄목할 진보를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셨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때때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다가 집에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도 하셨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할 따름입니다. 목회를 하면 절망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변화되실까?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가 과연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가? 아무리 진액을 짜내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높고 견고한 벽 속에 제가 홀로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희열과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는 것은 목사에게 선물 같은 일이고 저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과 위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강팍함과 영혼의 굳어짐으로 여전히 진리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보는 그런 일은 목사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게 만드는 절망적인 일입니다. 부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결심하시고 결의하시고 경건의 훈련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신앙에 더욱 열심을 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게 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더 힘들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 은총 아래서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가 주는 영혼의 희열과 위로를 맛보면서 더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쇠처럼 단단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쉬운 길인 줄 아셨습니까?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 지는 길이 그렇게 편안하게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쾌사라 세라.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 속에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믿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감동과 감격과 기쁨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것이 신자의 평생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남은 며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깊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고 새해는 어떤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심하고 마음에 작정하실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남은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